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두 번째 파트 환난 중에 참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데요.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의 어떤 특정 시점에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장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제 3일째 되던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할 것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본문의 말씀이 환난 중에 참으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나중에 성찬식으로 연결해서 메시지를 맺으려 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을 헬라어로 딜립시스라고 하는데요. 환난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정도 그림인가 하면 사람을 밧줄로 묶어서 바닥에 누인 뒤에 그 위에 큰 바위를 올려놓고 몸을 으깨는 특정한 행위, 그렇게 했습니다. 극도로 좁은 장소에 갇혀 옴쪽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딜립시스 환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이 환란 앞에 형용사 큰이라는 단어를 형용하는 뭔가가 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큰 환란 또는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던 그리고 기억했던 말씀이에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실행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아직 미래적인 사건인데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아까 환란이라는 것도 몸을 으깨는 특정한 행위라고 했고 힘든데 그보다 더 큰 환란, 규모가 더 큰 대환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차원의 환란이고 이 거대한 압박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가. 이 규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환란, The Great Tribulatio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환란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환난 중에 참으며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견디어내라는 이 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메노라고 그러는데 휘포메노 이 전치사와 동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휘포메노는 앞에 휘포와 메노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견디다라는 것은 뭐뭐의 아래라는 전치사 플러스 매너 머물다, stay 하다라는 동사가 맞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 오래 참는 것은 어떤 상황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뭐뭐의 압력 아래 그를 둘러싼 환경이 내리어 눌러서 좌우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머물면서 견디는 거예요. 이런 환란을 견뎌나갈 때 막연한 생각 가운데 그냥 환란이 지나가길 기다릴 것인가? 왜 내게 이런 환란이 닥쳤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면서 신세 한탄하는 가운데 괴로워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견디는가? 그 해답을 두 가지로 나누려 합니다. 해답은 믿음과 소망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이런 환란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확신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견디기 힘든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환난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성공적인 견딤을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주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들렙세스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리 누르는 압박과 좌우의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평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우리는 지금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버려진 상태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죠. 문제는 환난의 파도가 크게 위협할 때 우리의 눈길이 주님에게서 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환난의 때는 주님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고 가장 근 거리에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팀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 가운데 작년 2023년 12월 19일부터 가끔 올라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소망이라는 4살 난 여자아이예요. 이 아이가 폐혈증 수술을 받은 뒤에 계속해서 투병 과정에 엄마가 가끔 기도 요청을 올렸어요. 저는 그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아이 사진 이렇게 생겼구나. 얘가 눈이 정말 커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보면 소망이를 위한 기도 D 플러스 19일 이런 식으로 소망이를 위한 기도 D 플러스 21일째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소망이 이제 인공호흡기를 무사히 떼고 코로 하이플로우만 받고 있습니다. 복부 투석도 잘 받고 있고 소망이 목소리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주 조금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소망이를 21일 만에 안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1일 만에 처음 아이를 안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최근에 올린 기도 요청이 3월 25일로 찍혀 있습니다. 소망이를 위한 기도 D 플러스 100일로 표기되어 있고요. 소망이라는 이 여자아이는 이름 자체가 처음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금 폐혈증 수술과 함께 이어지는 피부 이식, 재활치료 등 이분한 병실을 떠나지 못하고 생활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움쭉달싹하지 못하는 그게 환난이라고요. 그 아래에서 견디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아이를 둘러싸 있는 그 병실이 환난을 겪는 이 아이의 환경이에요. 자, 그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네 살 아이에게. 엄마예요, 엄마. 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시집가고 이렇게 하는 날이 오게 되겠죠. 소망이가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기 삶 가운데 엄마와 가장 시간을 많이 했던 그 공간, 시기가 언제였을까? 아마도 폐혈증 수술과 함께 그 회복 과정에 보낸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시간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되 가장 내 피부로 체감이 가능한, 직접적인 체감이 가능한 그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형태로 환난을 만들어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는 견디어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내게 이르는 어려움과 환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을 붙잡는 가운데 견뎌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환란을 견디는가 소망이에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이런 환란, 미래적인 영광을 만들고 있다. 그냥 나는 불행한, 재수 없는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 일어난 이런 환란, 미래의 영광을 만들고 있다는 이 확신, 이것이 성공적인 견딤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여권에 있는 시민권이 밝히는 그 소속된 나라가 있겠죠. 한국이든지 뉴질랜드든지 어디 있겠죠. 여권이 말하고 있는 시민권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취득한 영원한 국적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예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가운데 윈 형제의 책 하늘에 속한 사람 The Heavenly Man이라는 책에 보면은 가정교회를 탄압하는 중국 정부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 속에서 이 윈 형제가 30회 이상 체포돼서 모진 고난을 받습니다. 1983년 12월 17일 중국 허난성 우양에서 중국 제도권 교회인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하고 가정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가 이제 3일간 집회를 해요. 그게 이제 공안당국 경찰이 들어닥칩니다. 사회주의 정신을 갉아먹는 불온 분자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요. 그리고 위인 행제를 붙잡습니다. 고문을 시작합니다. 몽둥이가 벼락처럼 떨어지는 가운데 고문을 시작하죠. 내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아? 처음부터 이 말을 하는데 그때 위인 행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물론 믿음의 동역자들을 팔지 않기 위해서, 고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은신처를 불지 않기 위해서 대답한 것이지만 그의 고백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영원한 시각으로 보면 이 답이 진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확신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을 다른 시각으로 봐요. 어떻게 보는가? 박해와 환란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이게 불행한 인생이 되었고 어쩌다가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잘못 꼬이고 실패하게 되었나라고 가기 쉬워요. 자기를 연민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러나 주 안에서 바라본 어려움, 이 환란이라는 환경은 불행이나 실패가 아닌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환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내는 실제 삶의 현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비밀을 깨닫고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환란을 다른 시각,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풍성한 영광으로 채우는 그런 소재로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여기에 자기의 생애 전체를 올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저는 이 구절을 시간을 들여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환란이 뭔가를 생산해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영역에서 뚜렷한 대조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시간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와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대조가 드러나요. 지금 이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인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란, 잠시 동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교해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과 환란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과 비교해서. 조금 부연 설명하면 영원한 차원의 삶에 비해서,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7, 80년의 시간은 너무 짧고 찰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90을 산다라고 생각해봐요. 많이 보아서.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실제 고난당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20년을 넘지 않습니다. 다 합해도. 이 시간은 영원이라는 차원의 삶에 비해서 너무 짧고 찰나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차원의 영광에 비해서 우리가 겪는 환란의 규모, 시간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아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규모와 정도는 정말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고 붙잡고 실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은 서로 연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십시오.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가테르 가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생산해내다, produce, 만들어내다, work out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하면은 처음에 없던 근육이 만들어지죠. 그때 영어로 work out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크기의 덤벨을 함부로 들지를 못해요. 근데 7개월 뒤에는 막 들고 몇 번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work out. 지금의 환란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무엇을 워크아웃 한다고요? 영원한 차원의 영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HCSB 번역을 너무 좋아해요. 이 구절에 대한 거예요. 잠시 보겠습니다. For our momentary light affliction is producing for us an absolutely incomparable eternal weight of glory. 너무 잘 잡아냈어요. 너무 잘 잡아냈어요. Momentary, 일시적이고 light, 가벼운 affliction, 고난이 producing for us,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And absolutely incomparable, 절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eternal weight of glory, 영원한 무게를 지닌 영광. 이게 팩터예요. 이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욕심을 내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이제 중동 지역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를 때 서구 사이에서 크리스찬 하는데 막 죄도 짓고 물질적인 욕심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니까 중동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은 조금 차별화하여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Jesus followers.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의미의 Jesus followers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면은 이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의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영광을 주님께서도 바라보셨을까?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인간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라는 처절하고 끔찍한 환란을 이겨내셨을까? 그 아래에서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셨을까? 동일하게 이 과정을 견디는 과정에 주님께서 주님을 지배했던 그 생각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 상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잠시 보아주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느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지금의 환란이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 십자가를 후품한 후 견디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Jesus follower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동일한 소망 가운데 환난을 견뎌나가야 됩니다. 지금 잠시 겪는 환난은 장차 나에게 모습을 드러낼 어마어마하고 영원히 지속될 영광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현재 영광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의 이 견딤은 나 영원한 보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이기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열두 제자들 그의 대부분 순교함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머리를 거꾸로 땅을 향한 채 십자가에 순교하고 나다니엘이라 표현된 바돌로매는 아르마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레위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칼로 목뱀을 당합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바보입니까?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고 순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고요. 셀로 친 시몬은 이디오피아에서 칼날에 목뱀을 당해 순교합니다. 주님의 사도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 순교됩니다. 고통이 없었을까요? 왜요? 다데오, 알페오 아들 다데오, 아까 이야기한 야고보의 형제는 파사에서 전도하던 중에 화살에 맞아 순교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이죠.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의 형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칼로 목베어 순교당합니다. 이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X 모양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합니다. 왜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소중히 여기는 목숨을 기꺼이 들였을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지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내가 이 삶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각에서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 연습하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환난의 시간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나는 혼자 견디는 것 아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주님을 나는 붙던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을 받아들일 것이다. 세상이 어떠한 횡터로 환난을 만들어내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당당하게 견뎌 나갈 것이다. 수동적으로 지금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나는 아주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이기는 자의 자세로 이겨나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간은 소망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내게 일어난 이런 환난 지금 나에게 플러스적인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이런 특권적인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견딤을 만듭니다. 헬스장에서의 꾸준한 근육운동이 그의 근육 형성과 연관이 있듯이 이 땅에서 겪는 환란의 무엇은 이 과정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환란이 영원한 차원의 영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오는 것을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 예배와 관련해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고 간단한 언급과 함께 제가 클로징하면서 성찬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성찬위원인 두 분은 나오셔서 원래 하던 대로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거룩한 어떤 의식 하나를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식사라는 뜻이죠. 두 가지 재료가 여기에 사용되는데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보면 잔은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떡이 전체에서 뜯겨져 나오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잔에 부어진 포도주의 불금같이 예수님의 붉은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요. 빵 조각에서 뜯어낸 이 작은 토막 하나,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서 찢겨진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붉은 색깔을 띤 잔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언약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영원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것이 가능한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믿음으로 행할 때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의식하십시오. 가볍지 않습니다. 엄청난 떨림과 설렘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솔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면 주 예수님께서 왜 살이 찢겼는지 왜 주께서 피를 흘려야 했는지 이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가볍게 지나가던 어떤 프로그램처럼 생각 없이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23절, 25절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우리는 지금 엄청난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여권에 있는 그것이 국적이지만 그가 소속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새로 취득한 국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예요. 선명하게 새기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화된다. 십자가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세상이라는 이 주형틀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쉬워요. 이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위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하셨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엄청난 사건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드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토록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며 그러나 세상은 우리 주님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진 면목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환경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복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덕을 떼고 잔을 들어서 내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께서 그룩한 행위 가운데 타고 들어오십시오. 가인을 터치해 주십시오. 머리도 발끝까지 새롭게 해주시고 주 성님께서 친히 그들의 몸 동작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고 언젠가 이 믿음의 싸움이 거치고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진입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를 얻기 위해 자신을 드리신 주 예수님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바로 그날을 앙망하는 가운데 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움직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